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사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원래 고난주간은 4월 3일부터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4월 9일이 되는 거고요.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 주일을 보통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4월 2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 엊그제 마태복음 21장 묵상할 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면 감람산을 넘어가야 돼요. 감람산 뒤쪽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매여 있을 테니까 그거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 지키거든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펴지르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마치 왜 이게 유명한 사람 오면 막 주단 까들듯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막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면서 맞이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 나뭇가지예요. 이거는 1부, 2부는 안 보여줬는데 3부만 보여드리는 방송실의 친절입니다. 방송실 위에서 임찬 박수로. 예. 제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친절하게. 왜 종려가지를 흔들었느냐? 저것밖에 없어요. 그 이렇게 길에서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저 종려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다윗의 후손으로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펼쳐내는 그런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다고 예고한 스가랴 9장 9절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의도적인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하신 그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 새로운 왕이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엄청 적극적으로 또 상당히 과격하게 사역하세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무화과나무 다 마르게 하시고 상당히 과격하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21장부터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하고 치열하게 논쟁, 상당히 길게 논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설교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하세요.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들을 다 이제 논박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예수님이 길게 경고하시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 왜냐하면 그 성전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고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천국이 뭐냐, 어떻게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마태복음 21장이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3년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30살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3년 정도 일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3분지 1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거든요. 그 21장부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이렇다면 요한복음은요, 21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 이야기, 나귀 타고 들어오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일주일인 거죠. 21장인데 12장부터 21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을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긴 설교하세요. 긴 설교. 설교가 길다고 느낄 때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12장 13, 14, 15, 그러니까 13장부터 13, 14, 15,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위한 긴 기도,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는데 제자들을 위한 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인데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하고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논쟁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려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뭐냐,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데 이런 논쟁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논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물쭈물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좀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은요, 이게 뭐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느냐, 이게 어떻게 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믿는 시대, 우리 시대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얄팍한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좀 잘 이렇게 논박할 줄 아는 그런 지혜나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논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을 잘 하려면 내가 뭐를 믿는지는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이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열매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거를 좀 명백하게 잘 아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며 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공부를, 그래서 무슨 양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참여도 하고 성경도 좀 차근차근 읽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같은 거 읽을 때도 출애굽기 같은 거 읽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항상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할 때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학교예요. 진리의 학교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말로 교자를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이 진리를 잘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논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논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신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논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말로 이겨먹으려고 경쟁심에 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다만 진리에 대한 열정과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정,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뭔지를 잘 말하는 이런 어떤 지혜, 그런 어떤 좀 점잖은 태도, 신사적인 자세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논쟁을 통해서 영혼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복을 당해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느냐, 그런 경우가 뭐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논쟁을 통해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설복을 당한다고 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잘 없어요. 말다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다툼.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해가지고 막 논쟁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순히 잘못했다 그럽디가?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안 그럽니다.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아니, 근데 저는 거의 잘못할 때가 없어요. 다 항상 우리 집사람이 잘못할 뿐이지.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 여하튼. 근데 여하튼 무슨 어떤 일에서든지 말다툼을 해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무릎을 꿇느냐? 잘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쟁을 통해서 설복을 시킨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더 마음이 굳어지게 될 경우. 굳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진리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존심보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리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자존심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지만 사실상 진리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논쟁을 통해서 영혼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논쟁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어야 하는 거죠. 논쟁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논쟁을 해야 될 이유는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뭐가 바른 진리인지를 확실히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논쟁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떻게 확실한 진리인지를 내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도 있어요. 논쟁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더 굳센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논쟁을 하면 논쟁하는 상대방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논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단호하고 명백하게 좀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용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논쟁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논쟁은 대단히 중요해요. 존 소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성서 유년에 보면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제목이라도 좀 적어놓으세요. 다음에 언제 볼 때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논쟁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논쟁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종교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하여튼 논쟁에 관해서는 좀 이게 복음을 변증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마태복음은 논쟁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논쟁하는데요, 대제사장과 논쟁하시고 바리새인과 논쟁하시고 사두개인과 논쟁하세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천국 문을 열어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시대에는 가장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중에 대제사장은요, 이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지배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대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시대 대제사장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 로마가 유대사회를 장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아무나 대제사장을 시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거래 내지는 뇌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종신직이거든요. 한 명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항상 나오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인하고 사위 지간에 서로 이제 교대로 이제 그 대제사장 집안, 이게 이제 로마와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대제사장은 이미 로마와 거래를 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도 하고 이게 하여튼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지금 대통령 막 비난하고 대통령 막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영향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비난하고 대제사장 탈하겠다고 막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유대사회 안에 아주 막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논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가장 길게 논쟁하세요. 그래서 우리 엊그제 묵상했던 마태복음 21장, 22장 앞부분까지 이제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 포도원을 소작하는 농부가 있는데요.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여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너희 대제사장들은 포도원을 소작하면서 주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세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게 잡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리를 무서워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리고 온갖 거짓에게 앞장서고 온갖 불의에 앞장서는 대제사장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은 이미 타락했다. 제사장도 봐라 저렇게 타락하지 않았느냐.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야. 성전은 쓸모가 없어졌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지키는 거를 흉내내는 사람. 외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식이라는 거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예요. 배우. 배우는 진짜가 아닌데 연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외식이라는 거는 그런 배우같이.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척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목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인정, 이런 대접, 이런 칭찬 받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외식이라는 것은 한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 안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 지키는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러니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세요. 저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리새인 닮아가기 쉬운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복하기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흉내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더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할 때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진실한 신앙하고 흉내내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런 태도 정말 잘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예수님을 손붙잡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남들이 볼 때 훌륭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목표로 이제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고 있는 우리 이 본문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거는 예수님을 막 추워주는 이야기인데 진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요. 15절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막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상의를 해서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을 예수께 보내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냈다 그래요. 헤롯 당원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분봉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대헤롯이라고 헤롯 왕가를 연 아주 강력한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서로 지방을 몇 군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봉왕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여러 명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헤롯의 정치 세력 그 아들 헤롯의 정치 세력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획적으로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계획적으로 보냈는데 왜 이렇게 보냈느냐 이거 상당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헤롯 가문은 유대 땅을 통치는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가 로마 식민 통치 기간이거든요. 로마를 등에 업어야 해요. 이제 헤롯 가문은요 이게 헤롯 당원이라는 거는 친로마 세력인 거죠. 로마와 소통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종의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반로마 세력의 중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은요 평소에는 앙숙인 거예요. 서로 얼굴 대할 일이 없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 친일파와 독립군쯤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주 70년에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킬 때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은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당시의 요즘 세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도덕적 책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 질서 혹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구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이런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더욱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헤롯 땅은 친로마, 바리새인은 유대민족주의.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헤롯 당원이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 내라 그러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민족주의자들은 저 예수는 로마를 편들고 있고 저 예수는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민족주의 우리 편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지만 헤롯 당이 듣기에는 이게 얼마나 기겁한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을 함께 보냈을 때 세금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비겁해요. 자기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제자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음흉한 사람은 앞에 안 나서고 뒤에서 조정. 이게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고약하게 뒤에서 음흉하게 조정하면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충분히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다 봤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그 증거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중요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저분들은 정말 경건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은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네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네가 행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대접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대접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이 상해요. 예수님이 대접을 안 해주시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야 저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천국의 주인공은 뭐 세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요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쁠 때야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이게 뭐 말씀을 들을 때도 기분 나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런데요 기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기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분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들을 대접을 안 해줬거든요.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세하면서 다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칭찬을 안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책망하세요.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요 어떻게 보면 되갚아주시죠. 다시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꼬투리를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 낼 돈을 보이라 그랬을 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겼어요. 데나리온에 보면 요게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신의 아들이고 로마 이 나라 국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거기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일종의 황제 숭배를 위하여 만든 동전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데나리온을 쓰지도 않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그랬을 때 데나리온을 가져온 거죠. 이 형상, 이 글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요지인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사실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나요?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이사든 누구든 다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셔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뭐 어디 세금을 바칠 일이 있으면 다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비거리가 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꼬투리 잡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실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니? 너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 하나님의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런데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질문한 이 질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대갚아 주시면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결론이 22절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겨서 더 이상 논박할 여지가 없어졌으면 이제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 앞에 서면 늘 진리 앞으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입증이 되어도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 자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빛을 사랑하느냐? 아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리보다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뭐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빛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빛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부담스러운 거죠. 이 복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있어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사랑하나 빛을 사랑해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왔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 말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신앙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넌 아직도 교회 댕기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진리를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주장하면서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논쟁을 통해서라도 입증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대항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많지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